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하나님의 그 성경 기자인 에스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재서술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생들을 선택해 내려갔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대시고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가 될 때에 70년이 차면은 귀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70년이 차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을 이제 건설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 과업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제를 안고서 이 나라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새로 시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민족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역사를 다시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족보를 쓰게 되는데 이 족보는 이 족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술하느냐, 이 족보를 어떻게 기술하느냐를 잘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을 일으키실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민족을 일으키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제 역대상 5장을 살펴보면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 땅 분배를 받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받은 이 지파들이죠. 그러면서 루벤 지파의 이야기를 기술하기 전에 이 루벤이 장자였습니다. 장자였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이 태어나기는 이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장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1을 갖게 되면 장자는 2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하고 동생이 있다고 하면 저는 몇 분지 몇을 받게 됩니까? 부모님의 유산에 3분의 2를 받게 되고 제 동생은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였습니다. 장자에게는 두 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었고 또 이 가족의 대표자로서 장자가 이제 그 역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유산을 계승하게 되고 가족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장자였습니다. 루벤은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잃어버렸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 이 라헬의 종이었죠. 이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빌하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 야곱과의 관계,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기를 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레아였거든요. 이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레아의 관계에서 늘 레아가 이제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자녀였던 자기 르우벤과 동생들을 보니까 이게 계속 그 이 관계 안에서 보면은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또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와 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 본인의 이제 똑같은 그 태에서 태어난 레아의 아들들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를 봤을 때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불의를 느꼈어요. 이 야곱의 행실에서 야곱 아버지가 하는 이 편애에 대해서 굉장한 불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딴에는 그러한 불의를 바로잡는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서 이 빌하와 동침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공의를 향한 몸부림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죄였습니다. 죄였고 어떤 죄였습니까? 그에게 부여되었던 장자권이 박탈당할 만큼 큰 죄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공의를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고 하나의 이 정의를 향한 몸짓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공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정의를 향한 몸짓이고 정의를 향한 다름질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반기요 반역이요 그에게 허락되어진 장자권이 박탈될 수 있을 만큼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르우벤이 내릴 수 있었던 선택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불의와 이러한 편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한 선택들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졌던 역사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장인에게 충성했습니다. 장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것도 누구였습니까? 피붙이 가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 믿었던 사람은 나라의 1인자였습니다. 그 살해의 위협은 그냥 가벼운 살해 위협이 아니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휘하의 장수들은 그 사울 왕을 제거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설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장수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여서 사울의 목을 땄다면, 다윗이 사울의 목을 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르우벤의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에 그 르우벤의 정황으로 빌자면 이렇게 빌하와 동침한 것이 다윗의 입장으로선 사울의 목을 딴 것과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자에게 내가 옷자락을 베는 것, 이것 아니 될 일을 내가 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에 마음 아파하며 통회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두 번의 테스트를 다윗이 통과한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사울의 목을 베었다면 아마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아버지와 자녀됨의 이 관계는 누가 주시는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누구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내립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자녀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와 한계 안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바로잡으려 해야 하고, 그러한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십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시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매한 왕이 아니시고 어리석은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하는 게 너무 속 시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 훨씬 더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또 이 상황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불의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 대한 질투 때문에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고 또 인신매매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의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갚아주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형제들을,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요셉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고, 그 사명 속에서 그러한 역학관계,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해석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어맡겼고 그 결과로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 이제 편입시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파로 따졌을 때 레위 지파는 이렇게 땅 분배를 할 때 빠져나가고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린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가치 안에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라.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해서 하갈이라는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향한 원칙, 또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그 분복을 차지할 수 있는 원칙,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받게 됩니다. 르우벤은 그 역할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허락되어진 분복이 있었으나 그 분복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게 하셨습니다. 분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복을 누리게 되느냐 누리지 못하게 되느냐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분복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분복 안으로 걸어들어가게 되는 선택을 매번의 여러분의 삶에 내려야 그 분복 안에 걸어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분복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끔찍한 결과들을 맞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결과 안에 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안에 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얻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유전됩니다. 후손들도 하나님의 분복 안에 걷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나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내린 선택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힘겨운 순간들 많이 만납니다. 그 힘겨운 순간들 속에서 르우벤과 같은 선택들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아, 이거 불의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막 선택해요. 막 말하고, 입술을 막 말하고, 또 막 세모리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린 선택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 삶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실까요? 저주를 주기 원하실까요?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왜 주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는 계속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계속 주님을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 상황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 속에서도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것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우격대전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꿔내시는 그 힘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지옥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옥이라면 우리는 물음표 던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르우벤과 같은 선택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르우벤과 같은 삶의 선택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선택을 내리려면 어떠한 가치관이 제 속에 정립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복을 내리시는 가문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 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후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싸우고 있는, 제 당대에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막 얘기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제아한테 그거 물려주고 싶으냐? 너 마리아에게 그거 물려주고 싶으냐? 제가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거 놓아버리고 싶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죠. 주님 아니죠. 이거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거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 싸움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통장에 10억, 20억 물려줄 순 없어도 제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삶에서 느끼고 있는 정욕과의 싸움, 제가 이 삶에서 느끼고 있는 이 탐욕과의 싸움, 이 압력을 그대로 물려줄 순 없습니다. 제 자녀는 그래도 영적으로는 금수저가 되어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친밀함과 더 깊은 거룩을 향한 그 압력 속에서 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죄의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그 인생의 다름질, 그 다름질 위에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걷게 됩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르우벤과 같은 싸움이 있고 다윗과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80년, 90년의 인생 동안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단지 나에 대해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그 분복이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일에 교회에 오고 십일조 내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이러한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맞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후손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믿음의 다름질이 어떠한 다름질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분복을 모두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러한 하나님과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분복을 아버지님 우리가 아버지는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문에 또 나의 후손에게 주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루벤과 같이 아버지는 내게 주어진 그 분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보는 대로 선택하면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선택하면서 아버지는 내게 허락되어진 그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후손에게는 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내 후손에게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10억 20억을 물려줄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 내가 내 후손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름질한 그 다름질을 충실하게 아버지는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는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분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는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할 때 지치고 또 믿음의 다름질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우리 아버지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내린 선택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복된 믿음의 선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내려야 될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선택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삶이 있고 허락하신 분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분복은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 주시는 복인 줄 압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내 복인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돌아갈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 충실히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달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발견하고 그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이 열려져 아버지는 그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는 것 내가 내 당대에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싸움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아버지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홍익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